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겸 외무장관의 불법 무전기 사용과 전파 방해기 소지 혐의에 대한 판결을 오는 27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당초 2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법원 관계자는 이날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익명을 전제로 판결 연기 소식을 전하며 재판관이 아직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법에 따르면 수치 고문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1년형을 각각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피도 지방법원은 지난 2월 군사반란으로 실각하기 전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수치 고문에 대해 최소 12개 혐의로 특별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선동죄 혐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위반 관련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치 고문에게 각각 2년씩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 고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항소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 46명이 20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한 제재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아프간 내 확산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신중하면서도 긴급하게 제재 완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우리는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탈레반 관리들에 대한 제재가 아프간을 위해 활동하는 금융기관과 구호기관들을 제약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징벌적 제재에 대한 완화와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환 계좌 동결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환 계좌 동결은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 정부는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어떤 자금에 대해서도 탈레반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의 70% 이상이 변이종인 오미크론 감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일 공개한 최신 자료에서 지난 18일까지 한 주간 신규 확진의 73.2%가 오미크론 감염이 원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전 주에 오미크론 감염이 전체 신규 확진의 12.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오하이오주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종을 대체하는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과 뉴저지주 내 신규 확진의 92%, 일리노이와 오하이오주의 경우 92.3%가 오미크론 감염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국민들에게 백신과 추가 접종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에 가스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독일 에너지 운송기업 가스케이드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날 아침 이 가스관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스의 공급 방향이 다른 곳으로 전환됐다며 동쪽행 공급은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 위치한 말라우 계량소에서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야말 유럽 가스관의 동쪽 공급 방향은 유럽과 폴란드 등으로 향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에도 동쪽과 서쪽 공급 방향을 일주일 동안 바꾸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수출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은 이날 이 가스관의 수출 물량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케이드사는 앞서 시간당 125만 킬로와트를 21일 남은 시간 동안 동쪽 방향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2일간의 우주 여행에 올랐던 일본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 씨가 한반도 시각으로 월요일 정오쯤 카자흐스탄 중부지역 한 외딴 마을로 귀환했습니다. 우주복 차림에 우주 캡슐에서 나온 마에자와 씨, 환한 얼굴로 손인사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에 오르기 전에 밝혔던 대로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기지에서 사람들이 요청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었습니다. 자, 침실에서 우주정거장 밖으로 보이는 지구 풍경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주인들의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볼일을 보고 처리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요. 개헤 엄치는 동작, 자전거 타기 동작, 빙글빙글 돌기, 치약 짜서 이 닦기, 가져간 후 소개하기, 물건 두드려서 음악 장단 만들기, 그리고 뉴욕 맨하튼과 고향 일본 지바현을 지날 때 고성능 카메라로 지구 모습을 찍는 장면 등 지구에서는 평범하지만 우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순간들을 연재했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길이로 제작된 마에자와 씨의 9개의 우주 여행기. 영상에 따라서 40만에서 많게는 320만 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수천 명이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억만장자 마에자와 씨는 미국의 민간 우주선 기업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2023년에 유인 달 여행 프로젝트 우주선에 8개의 좌석을 모두 사들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서쪽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이고요. 동쪽은 종일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강원도 장전은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풍산, 삼지연은 영하 23도에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희해산은 영하 22도, 중강은 영하 21도고요. 평양이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8도, 개성 영하 5도입니다. 함흥은 영하 4도, 원산 영하 1도, 장전의 아침 최저 영상 1도입니다. 삼지연의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 머물겠고요. 해산은 영하 7도, 중강 영하 6도, 평양은 3도, 신의주 2도, 청진 영하 1도, 해주 개성 영상 6도입니다. 함흥 원산은 영상 5도, 장전이 영상 7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m로 오전에 물결이 또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에 고조되는 위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티베트 담당 특별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학생 운동가 출신 30대 후보가 칠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등 최근 중남미에서 좌파 정부의 등장이 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군요.
네, 국무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내렸는데요.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함에 따라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행 금지 경보라는 건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정보는 일반적으로 1단계 사전 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그리고 3단계 여행 재고, 그리고 나머지 4단계 여행 금지로 구분합니다.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경보가 이번에 상향 조정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4단계 이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러시아의 위협을 여행 금지의 이유로 추가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증강하는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행 금지를 경고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자, 국무부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무부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치안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예고 없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여행하는 미국 시민들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미국 대사관 영사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크림반도라면 러시아가 강제 점령하고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하고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고 병합을 시도해왔다면서 현재는 대규모 러시아 연방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도 뭐 예전부터 긴장이 고조됐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경보에서 이 도네츠크 또 루한스크 지역을 특별히 검명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병력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계속되는 군사적 충돌로 13,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러시아 주도 병력이 통제하는 검문소에서 미국인 등 개인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구금 또는 위협 등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치안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라고요?
네, 외국인과 자산을 노린 범죄가 일상이 되고 있고요. 종종 폭력적으로 비화하는 시위가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 정치적인 암살, 폭탄 공격도 벌어지고 있고 이 소수 그룹과 경찰이 급진단체 공격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보 당국자들 그리고 기밀 문서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현재 약 7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집결시켰고 이르면 내년 초에 약 17만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에 러시아를 방문한 캐런 돈프리드 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등 자국의 요구사항을 담은 안전보장안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방안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국은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RIA 통신은 21일 미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접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주요 가스관의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21일 중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이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량이 급감했는데요. 이날 중단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유럽의 가스 공급 체계에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 가스 수요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단시킨 야말 유럽 가스관은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연결되는 주요 수송로의 하나입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생산 부족 등으로 이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조처는 정치적으로 무관하고 수요 공급에 따른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티베트 특별조정관을 임명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가 20일 우주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을 티베트 담당 특별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티베트 특별조정관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제야 특별조정관이 중국 정부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 그 대표들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티베트 지도자들 간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장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티베트인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 등 기본적 권리, 인권 신장 노력, 역사적 종교적 유산 보존 노력도 도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과 티베트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게 꽤 오래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에 달라이라마 대표들과 중국 당국자들 간의 비공식 직접 협상을 한 게 마지막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에 미국 의회 내 수당파 의원들로부터 중국과 달라이라마 간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 티베트 특별조정관직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가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미국의 티베트 정책법에 이 특별조정관직을 만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임기 말에야 로버트 데스트로 특사가 임명돼서 몇 달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티베트 망명정부가 인도에 있습니까?
네, 지난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 침공하고 이듬해 합병을 선언했는데요.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이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했고요. 달라이라마와 추종 세력은 인도 정부가 허용해서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 안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63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내 티베트인들 간에도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망명 정부를 지지하며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티베트 망명 정부와의 협상 재개 어떤 입장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에 이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은 티베트 무력 침공을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시킨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티베트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었고요. 또 중국 최고위 당국자가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인 라시자를 방문하는 등 분열 움직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남미 국가 칠레로 가보겠습니다. 칠레 대선 결과가 나왔죠?
네, 칠레가 주말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치렀는데요. 20일 좌파 운동권 출신의 30대 젊은 정치인인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결선 투표였다고요?
네, 칠레는 지난달 21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1, 2위 후보들이 이날 결선 투표로 승자를 가렸습니다. 네,
보리츠 후보와 대결한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네, 극우파 정치인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였는데요. 보리츠 후보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56% 득표로 카스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렸습니다.
네, 이제 보리츠 당선인이 됐네요. 지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30대의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츠 당선인은 1986년생으로 올해 35살인데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보리츠 당선인이 내년 3월에 취임하면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젊은 대통령인 건가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는 유럽의 작은 도시 국가인 산마리노 공화국의 국가 수반 중에 한 명인 자코모 시몬치니인데요. 이 시몬치니 수반은 1994년생으로 27살입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밀레니얼 세대 지도자가 한 명 더 있는데요. 1981년생으로 올해 40살인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입니다.
예. 자, 보리치 당선인이 학생운동가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칠레 학생들이 교육 개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 시위를 이끈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현재는 재선 하원 의원입니다. 보리치 당선인은 특히 2019년에 칠레 정부의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 조처로 촉발한 전국적인 시위에 앞장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결선 투표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약 56%에 달했는데요. 이날 결선 투표는 특히 이 1차 투표 때보다 120만 명 이상 더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보리즈 당선인 지지자들은 20일 선거 결과가 나오자 산티아고 지하철 역사 등 곳곳에서 이 보리즈 당선인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네. 자, 칠레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1970년 대선에서 승리한 살바도르 아엔데 정부도 좌파 정부였습니다. 냉전 이후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는 칠레가 가장 먼저 좌파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파 정부가 17년 동안 독재 정체를 했고요. 현재는 우파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분위기를 보면 좌파 성향 지도자들이 집권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이 좌파 여성 정치인인 시오마라 카스트로 후보가 승리해서 이 12년 만에 좌파로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지난 7월 페루에서도 좌파 정치인인 페드로 카스티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내년에도 콜롬비아, 브라질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대선이 있는데요. 이런 최근의 역내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 회계연도에 임시 취업비자 발급을 2만 장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미식 축구리그 선수들이 루게릭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확률이 일반 남성보다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관련 소식인데 확산하는 속도가 상당히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일 발표에서 지난 18일까지의 한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무려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
네, CDC가 그 앞선 주, 그러니까 11일까지의 한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환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달 첫째 주는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의 확산세라면 지난 여름에 나타난 그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더 넘어선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까지의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은 약 27%였는데요. CDC는 현재 미국에서 지배종은 델타 변이가 아닌 오미크론 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된 겁니까?
네, CDC 발표에 따르면요. 현재 오클라호마주와 그리고 노스다코다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수는 65만 명이 넘습니다. CDC는 다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입원 환자 혹은 사망자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후에 사망한 사례도 보고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오미크론 감염 후 첫 사망 사례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운티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50대 남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3일 첫 확진자 확인 후에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사망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미국 내 확진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앞선 주보다 10%나 더 높아진 수치인데요. 그리고 전국의 집중 치료실 가운데 거의 80%가 다 찼고요. 이 가운데 코로나 관련 환자는 20%에 이릅니다.
네. 자,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인데요.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20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요, 워싱턴 DC에서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DC 보건당국은 코로나 검사 센터를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펼쳤던 그 봉쇄 정책은 다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현재 봉쇄 정책을 시행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의 상황과 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 지난해와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2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이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 대응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5억 개의 코로나 자가 신속 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1,000명의 군 의료진의 병원 투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 역시 강조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입원 또는 사망이 많을 것임을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21일 현재 총 2억 4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에서는 72.5%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33%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구인난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에 대한 임시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2022 회계연도 상반기 임시 취업비자를 2만 장 추가로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토안보부가 발급하는 비자가 이거 어떤 비자입니까?
네, 이 비자는 H2B라는 비자인데요. 이 비자는 비농업 분야 계절 직종에 한해서 발급되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고용주들은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 비농업 분야 서비스 그리고 생산직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임시 비자 추가 발급을 하면서 국토안보부가 뭐라고 설명을 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 확대는 미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가로 발급되는 이 임시 비자라는 게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네, 먼저 13,500개는요. 지난 3년의 회계 연도 기간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일을 한 뒤에 돌아가야 하는 복귀 노동자들에게 배정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6,500개는 아이티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 출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네, H2B 비자라는 것도 무한대로 발급되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네, 한도가 있습니다. 의회는요, 매 회계 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H2B 비자의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총 6만 6천 건입니다. 회계 연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만 3천 개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난 2021년 회계 연도 하반기에도 이 임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지난 4월에요. 2021 회계 연도 하반기 2만 2천 명에 대한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취업 비자 발급한다는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서 일손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요?
네, 현재 업체의 채용 공고수 그리고 실제 고용된 노동자 수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0월 채용 공고는 앞선 달보다 약 43만 건 늘어난 1,100만 건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10월 고용된 노동자 수는 650만 명이었는데요. 발표된 일자리 수가 노동자 수보다 약 500만 개나 더 많은 것으로 기업들이 그만큼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이라고 하는데요. 이 NFL 선수들이 루게릭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확률이 일반 남성들보다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만성 외상성 뇌병증 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NFL 선수들이 루게릭병에 걸리고 숨질 확률은 일반 남성의 4배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식 축구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운동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스포츠입니까?
네, 상대 진영의 공격을 통해서 공을 보내 득점을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축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축구는 발을 사용해서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몰아가야 하지만 미식 축구, 즉 풋볼은 공을 직접 들고 뛰거나 던져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요, 풋볼과 축구 모두 11명으로 같지만 풋볼은 축구와 달리 공격과 수비에 따라서 선수 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구가 공을 상대편의 골대 안으로 집어넣을 때마다 1점을 획득하는 반면에 풋볼은 어떤 방식으로 상대 골라인에 도달했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1점에서 6점까지 낼 수 있는 점수가 다양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미식 축구라는 게 얼마나 인기 있는 유명한 경기인가요?
네, 흔히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라고 하면요, 야구, 그리고 농구, 아이스하키, 그리고 미식 축구가 꼽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 미식 축구입니다. 슈퍼볼이라고 부르는 결승전 경기엔 약 1억 명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지켜보고요. 인기가 많은 만큼 경제적 규모도 가장 커서 NFL 구단의 평균 가치는 35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 축구의 선수들의 건강 관련 보고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번 연구는 지난 1960년부터 2019년까지 NFL에서 한 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이 있는 전 현직 선수 19,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38명의 선수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요. 이런데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루게릭병 발병률은 10만 명당 1.5에서 2.2건입니다.
네. 이 루게릭병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동신경세포만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서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건가요?
네, 보고서는 루게릭병에 걸린 선수들의 리그 활동 기간은 평균 7년으로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선수들의 평균 활동 기간인 4.5년보다 더 길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경기 출전 시간이 발병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식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루게릭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합니까?
네, 연구진은 발병 케이스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병 요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 도중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머리 충돌로 인한 뇌 손상이 루게릭병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미식축구리그 NFL 은퇴 선수들이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뇌 손상을 입은 데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몇 년 전에 남았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이죠. 연방대법원은요, 은퇴 선수와 리그 사무국 간의 뇌 손상 보상금을 10억 달러로 확정하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은퇴 선수는 최고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9년 9월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연설을 하기 위해 수도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특별 열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 연설하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수천 명과 악수를 하고 국제연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주를 방문하며 연설을 하는 동안 윌슨 대통령은 때때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전국 연설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여행 중 두통이 더 심해져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이 멈추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국제연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쉬어갈 수도 없습니다. 국제연맹의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최대한 더 많은 지역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국제연맹만이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거의 한 달 동안 미국을 횡단하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볼더에서는 주민 만여 명이 모여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이때쯤 윌슨 대통령은 건강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연설대로 가기 위해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윌슨 대통령은 온 정성을 다해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전 세계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만이 또 다른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국을 횡단하는 긴 여정 동안 윌슨 대통령은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윌슨 대통령의 가족과 주치의가 경고했듯이 전국 연설 여행은 무리였고요. 압박감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무엇보다 극도의 두통이 윌슨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캔사스주의 위치타에 머무는 동안 두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말하는 것도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고 얼굴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캔사스주 위치타에서 뇌혈관이 터지는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여행을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했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건강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 좀 회복됐다는 소식이 잠깐 들리더니 다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오직 국제연맹을 알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힘든 여정을 견뎌왔는데 이 건강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캔자스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왔으니 앞으로 상원 투표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처음 며칠 동안은 상태가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식을 잃고 백악관 침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아내인 이리스 여사에게 발견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신체 왼쪽의 감각을 모두 잃었고요. 거의 목숨을 잃기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디스 여사와 윌슨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상태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지금 신경쇠약 상태입니다.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당분간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언론은 대통령 건강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괜한 억측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이후 며칠 동안 백악관에서 작성된 의료 보고서는 항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여전히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고 상태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상태가 계속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신경쇠약이라는 대통령 참모들의 발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윌슨 대통령의 상태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대통령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토마스 마샬 부통령조차 윌슨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목숨을 잃거나 국정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마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샬 부통령조차 대통령 주치의들에게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윌슨 대통령은 조금 기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몇몇 법안에 서명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에 서명하는 간단한 행동조차도 있는 힘껏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아내 이디스 윌슨 여사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이디스 윌슨 여사는 마치 밀착 경호를 하듯 윌슨 대통령 옆을 떠나지 않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윌슨 대통령이 쓰러진 뒤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고 측근들조차 대통령의 병세를 정확히 알지 못할 만큼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비밀에 붙여지는 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이디스 여사가 결정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use the simple future to talk about things that have not happened yet.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 미래 시제를 씁니다.
This verb tense has two different forms in English.
영어의 단순 미래 시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Will and going to.
Will 하고 going to 두 가지인데요. 조동사 will을 사용하는 단순 미래 시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또는 약속을 나타낼 때 먼저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Are you hungry? I will make dinner.
배고파요? 내가 저녁 식사를 만들게요.
We also use the will future to express a promise.
약속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겠습니다. 여기서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Will make, will call.
We can use going to future to express a plan.
계획을 말할 때 우리는 going to futu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ie is going to start singing lessons next month.
에디는 다음 달 노래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oth the will future and going to future can be used for making predictions.
Will과 going to는 둘 다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The film will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이 영화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Going to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film is going to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단순 미래 시제가 들어간 의문문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저녁 7시까지 거기 가실 건가요?
Notice how the position of the subject you and auxiliary verb will has been switched.
주어 you와 조동사 will이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는지 주목하세요.
Will you be there by 7 p.m.?
단순 미래 시제를 이용한 부정문은 간단하게 not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아니요, 오후 7시까지는 거기 가지 않을 겁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